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만남, 반세기를 넘어서라는 에세이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만남 자체가 인생이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온갖 것들과 만나고 하루하루 삶을 열어간다. 만남의 대상에는 사람, 물건, 사건, 자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가 싶다. 이 에세이는 이 글 이후에 50살 넘게 차이 나는 어린 학생과의 만남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있는데 삶의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많은 만남들이 있다. 이런 글이에요. 우리 신녀 가족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만남들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경험하고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도 만남으로 시작하잖아요. 눈을 뜨면 아침 햇살과의 만남, 신선한 아침 공기와의 만남, 맛있는 밤냄새와의 만남, 잠자리에 들며 평안 가운데 잠을 통한 안식과의 만남, 새날을 기대하는 기다림과의 만남. 만남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각양의 여러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신녀 가족들에게 가장 만남과 가깝게 다가오게 떠오를 단어가 뭘까 쭉 찾아봤더니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맞선이었습니다. 맞선, 소개팅, 누구 소개. 대부분 우리 신녀 가족들의 만남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배우자를 만날 때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있었어. 선보면 그냥 하라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세 번 만나고 결혼했네. 뭐 이런 얘기하시고. 만남들은 그런 단어. 근데 요즘은 이런 맞선이랑 소개팅이라는 단어가 자만추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만추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의 세대가 뭐든 다 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명절 때 손주들, 시집 안 간 손주, 손녀 오시면, 야, 너 언제 하려고 그러냐? 빨리 좀 소개팅도 하고, 선도 보고 좀 하지. 이런. 할머니 전 자만추예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뜻입니다. 앱만추라는 단어도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 앱으로 만남을 추구한다. 저희 신녀 가족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그게 만남이잖아요. 얼굴 대고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의 앱으로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걸 추구한답니다. 재밌는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미국 통계인데요. 미국 남녀 커플이 온라인에서 만나는 비율을 한번 조사를 쭉 해봤대요. 1995년도에는 앱상, 인터넷상으로 만나는 만남이 2%밖에 안 됐는데요. 2017년에는 39%나 인터넷상 앱으로 만남을 추구한답니다. 공공장소에서 만나거나 지인의 소개로 만나거나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확률보다 앱에서 만나는 확률이 훨씬 높게 독보적인 1위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만남도 대면 대 대면, 얼굴 대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 안에서 앱으로 기계로 만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환경들을 더 빠르게 촉진시킨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대면하며 만나고 싶어 하죠. 모든 만남이 뜻깊고 행복한 만남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 액자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지면 늘 그리운 사람이 되자. 용혜원 시인의 식구인 것 같은데 정확한 출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만큼은 우리가 모두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만나면 좋은 사람,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사람, 헤어지면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만남의 가운데 내가 바라는 소망이자 우리의 바람일 겁니다. 아마 신녀 가족들에게 있어서 나이 들어가며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고요. 또 만남의 자리에 나가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고자 할 때 점점 만날 수 있는,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때 어쩌면 이 만남이 다음에는 기약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들도 경험하시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있어서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지면 그리운 사람으로 남길 원하는 그런 만남, 우리의 모든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만남을 지닌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삶에 찾아온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나이 들어가며 진정한 만남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사벳은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설명 다 드렸는데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지요. 그러면 누구의 엄마입니까? 침례요한. 네. 이제 시험 봐도 요거는 다 안 틀리실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 요번 주.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사가랴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같이 나와요.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렸고 흠 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가랴는 제사장의 업무를 하러 성소에 들어갔다 천사를 만났고 믿음 없음으로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엘리사벳의 특별한 만남은 사가랴가 만났던 만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은 배경, 같은 환경, 같은 사람으로 평가되었으나 사가랴의 천사의 만남과 엘리사벳의 오늘의 만남은 전혀 다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여인의 만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가지지 못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고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 이 둘이 먼 친척 관계였어요. 각각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상황을 천사에게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각각의 처지의 한탄과 어려운 신세를 하소연하고 풀어갔던 만남이 아닌 정말 특별한 만남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만남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성령 안에 이루어진 특별한 만남입니다. 성령 안에 이루어진 특별한 만남. 두 사람의 엘리사벳의 성령 안에 특별한 만남에 보여지는 특징 세 가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만남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만남이 보이는 특징 첫 번째, 성령 안에서의 만남은 기쁨을 나누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만남은 기쁨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뛰어놀았대요. 이 반응은요, 단순한 인사, 어떤 소리에 대한 반응이기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기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걸 44절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태중의 아이 침례요한이 반응한 겁니다. 특별히 41절에 뛰어놀다라는 번역은요, 기쁨에 겨워 꽁충거리는 것, 어린 양과 사슴이 튀는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태중에 있던 침례 요한은 마리아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와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본 겁니다. 너무 놀랍고 신비롭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아마 태중에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 애도 그렇게 뛰어놀던데 라는 느낌이실 텐데 이 만남의 교제는요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고백되어졌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신비로운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태중의 아이가 6개월 정도 되면 감각기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숙했던 엄마의 소리, 아빠의 소리에는 반응하거나 발을 툭툭 차는 행동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엄마와 기본적인 소통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6개월이 지날 때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듣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며 그 태중에 막 잉태된 아이의 역할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기에 요한이 기뻐했을까요? 그 비밀은 사가랴에게 전해졌던 천사 가브리엘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진 예언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미 그 예언대로 침례 요한은 태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응답으로 잉태되어졌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알았던 요한은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렸던 순간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며 잉태케 하신 이름을 이미 깨달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감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령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성령 안의 만남은 세상의 만남과 다릅니다. 세상의 만남은요,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경쟁합니다. 아니면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고 누군가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만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만남은 기쁨을 나누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목장 안에서의 우리의 만남,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만남, 대화, 이웃을 돕고 섬기며 돌보는 사랑의 섬김의 만남, 그 모든 만남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만남에는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내가 함께하는 만남은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누군가의 불평을 토로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만남입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고백하며 누리는 만남입니까? 우리 전우자우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쁨의 만남 누리십시오. 성령 안에서의 만남이 보이는 특징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의 만남은 축복을 흘러보내게 합니다. 축복을 흘려보내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만남입니다. 마리아와의 첫 무난 인사와 태중의 아이의 반응을 본 엘리사벳은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엘리사벳은 5개월이 넘는 시간 태중의 아이가 잉태된 것을 알고 사람들 근처를 떠나 오랜 산중생활을 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부인과 접촉을 피하고 있던 차에 반가운 먼 친척 마리아의 만남이 너무 반가워서 큰 소리를 외쳤던 것일까요?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태중에 있는 아이가 너무 신나게 뛰노니까 감동해서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마 엘리사벳은 성령이 약속하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들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큰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남, 인사를 하고 태중의 아이가 성령으로 반응하는 기쁨의 반응이 있고 난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온 엘리사벳의 첫 반응이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였어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라는 이 표현은 최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마리아, 네가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잘 설득이 되는 축복인가요? 마리아도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됨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축복받고 인정받고 기대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처지였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그런 마리아에게 세상의 어떤 여자보다 네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축복을 전하며 누리는 만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축복하는 것,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교제, 우리 믿음의 만남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축복하는 공동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서로를 세우고 축복하는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은혜를 받은 것을 보고 저희는 저것도 응답받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속으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복되네요 라고 축복할 수 있는 것,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의 삶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사님을, 집사님을, 장로님을, 성도님을 더 많이 축복하고 사용해 주시네요 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 이루어진 만남에 보여져야 될 모습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목장 식구들 한번 보시겠어요?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만남이 서로를 향한 축복이 흘러넘쳐보내는 귀한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보이는 만남의 특징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의 만남은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갑니다. 성령 안에서의 만남은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갑니다. 성령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이들은 만남의 결과가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고 엘리사벳이 4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흘려보냈던 42절과 다르게 45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은요, 단순한 격려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인이었고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감당해야 될 형편에 놓이게 돼요. 그러나 엘리사벳이 이 축복은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격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에는 없는 한 단어가, 해석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호티라는 단어인데요. 무엇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일점 희력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믿은 여인 곧 마리아 당신이 복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당신은 복된 사람이에요. 라고. 누가복음 1장 56절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이런 엘리사벳과 만남 이후에 그곳에서 석 달간 더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마리아가 석 달 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 달수로 계산해 보면 아마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어디쯤, 산딸이 됐을 때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석 달 동안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상상의 다리를 펼쳐봤어요.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석 달은 어떠했을까? 성령 안에 만났고, 성령 안에 기뻤고, 성령 안에 축복했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갔던 만남이라면 그 석 달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겠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었을 것이고, 주신 아이들, 각각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를 고민을 나눌 것이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걷고, 같이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격려하는 모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고 선물이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잖아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살아내야 하는 것, 그리 만만치 않은 일들이 앞으로 시작될 겁니다. 축복이고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그들의 삶에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을 미리 믿음 안에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하며 이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들로 드려졌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나의 곁에도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만남과 교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신앙의 여정에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는 만남을, 성령 안에서의 만남을, 좋은 동역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심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만남은 서로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옆에 한번 보시죠. 우리 서로 믿음을 세워갑시다.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믿음을 붙드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성령 안에서 만난 축복의 특별한 만남으로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흘려보내며 믿음을 굳게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 신여 가족들의 모든 목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만남의 자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헤어져 각자의 삶을 살았던 가족들과 만날 텐데 그 만남 가운데도 성령 안에 만나는 축복의 만남 되게 하셔서 기쁨과 축복과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가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만나기 이전에 사가랴에게 예언한 천사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그 순간, 엘리사벳은 나이 들어 아이가 잉태됨을 깨달았고 사람들 곁을 떠나 홀로 5달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시간을 24절, 25절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사벳의 5달의 숨은 시간들,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 시간이야말로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며 내어 맡기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해요. 특별히 25절에,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수치심 이런 단어가 아니라, 깊은 고뇌와 근심 속에 빠뜨려지는 치욕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 가장 치욕스러운 것, 그것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펴주셨다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부림은 치명적인 약점이고 수치로 취급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니냐, 제사장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손가락질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오랜 세월의 고통 가운데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결실, 열매를 맺었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거룩한 성도고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움이 사라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이 이번 추석 가족 기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의 만남이 성령 충만한 만남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멘하셨고, 여러분의 목장의 만남이, 교회에서의 만남이, 친구들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아멘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붙들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과 함께 그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성령 충만함의 성숙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것. 워낙에는 우리 신여 가족들의 모든 만남의 자리가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전하며 서로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만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뿌리 내려져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 되어지게 하셔서 내 삶에 만나는 수많은 만남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 영혼을 향한 축복, 서로를 향한 성숙과 굳건한 믿음의 은혜의 모습이 고백되는 귀한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82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이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생명 소생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 오절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녀 가족들의 삶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만남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의 자리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나누고 영혼을 향한 축복을 전하며 서로가 서로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축복의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 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인해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성령 충만한 만남 되기를 소원하고, 추석 연휴 기간 가족들 간의 만남 속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쁨, 상대 영혼을 향한 축복, 서로를 믿음에 세워가는 만남의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